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첫 찬양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가운데는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어떤 찬양은 우리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9장.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살고 계시던 자기 마을로 다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 것에 누인 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때 율법 선생 몇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율법 선생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네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라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하기 쉬우냐? 사람의 아들에게는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다. 그들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님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드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 가서 성경에서 나오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아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저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어 깁는 사람이 없다. 새로 된 천 조각이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더 많이 찢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새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쓸 수 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어떤 회당장이 예수께 왔다. 그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을 따라가셨다. 마침 그때 12회 동안 심하게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다가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이분이 옷에 섰는데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아, 기운을 내어라.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그 순간 여자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셔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이 딸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신 뒤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곳곳으로 널리 퍼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은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두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의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자 두 사람은 네 주님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두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이르셨다.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두 사람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두 사람이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웅성거렸다. 이스라엘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또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삶에 시달려 지쳐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할 사람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께 당신의 추수밭으로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여러분, 안녕!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을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꽃꽃꽃꽃장이는 내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릴 것이라고요. 엘리야는 강가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날마다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아 강물이 마르자 엘리야는 이웃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마을에 오자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물과 빵 좀 주시오.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한 방울쯤 있을 뿐입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비가 와서 곡식이 듬뿍 수확될 때까지 그 기름과 밀가루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는 엘리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비가 내릴 때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은 줄지 않고 항상 그 분량만큼 남아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쯤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을 만나거라. 내가 비를 오게 하리라. 엘리야는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너였구나. 우리나라에 재앙을 불러들인 자가. 왕은 엘리야를 꾸짖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나라에 재앙을 불러들인 사람은 바로 전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믿으시는 바알의 선지자를 불러주십시오. 여호와와 바알, 어느 쪽이 참신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바알 선지자는 450명, 여호와의 선지자는 단 한 명이다. 여기에 두 개의 제단을 쌓고 각각 황소를 제물로 바칠 것인데 참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 이 제물을 불사르시리라.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제물이 불탔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백성들은 외쳤고 사람들은 그날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하자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남쪽으로 도망했습니다. 지쳐버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느니라. 천사의 말에 눈을 떠보니 빵과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신의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힘을 내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바알에게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7천명이라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서 내 뒤를 잇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운 뒤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수레를 타고 홀연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겉옷을 물려받았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죠. 이때 시리아라는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하녀가 말했습니다. 나리,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부탁하시면 틀림없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선물을 싣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의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해 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에게 부하가 말했습니다.
장군, 속는 셈 치시고 한번 해보시지요.
글쎄.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아만이 말하자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엘리사의 뒤를 이어 여러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후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마침내 아시리아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말탄 기병이나 포쏘는 포병이나 저위 나는 공군은 안돼도 나는 주님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말탄 기병이나 포쏘는 포병이나 저위 나는 공군은 안 돼도 나는 주님의 군병.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성경 묵상 시리즈. 태초에 아담과 이브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아이 사무엘을 늙은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에게 보내는 저의 편지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서원,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낳은 아이 사무엘,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이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는지는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당신의 위대한 이야기 뒤에 여자로서는 차마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있었음을 저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 당신처럼 저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제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매번 좌절과 실패를 맛본 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기도를 해보려고 했지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가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더 가지려고 노력도 했지요. 그러나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몇 가지 있었음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최근에야 당신의 아이를 노인에게 맡기고 떠나는 모습에서 찾았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제가 아무리 서원에 낳은 아이를 할지라도 저 같으면 차마 그런 노인에게는 못 맡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를 맡기고 돌아가는 당신의 뒷모습에서 저는 당신이 그 아이를 노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음을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고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어리석게도 저는 그동안 당신이 노인에게 아기를 맡긴 줄로만 알았어요. 당신이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위의 말을 그동안 여러 번 읽었었지만 저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한 그 말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노인에게 사랑하는 아이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셨더군요. 자기 두 아들조차도 잘 교육하지 못한 그 제사장에게 아이의 신앙 교육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어리석게도 잘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압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문제를 맡기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아이를 맡겼음을 제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마음에 당신과 같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형편을 아직도 의지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주 실망하고 실패한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당신의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당신의 이야기를 더 자주 읽어보면서 당신의 입장에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인내와 믿음을 더 배우려고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을 만나면 당신 때문에 나도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당신의 손을 꼭 잡아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에게 소망을 주신 당신과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기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내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숨길 수 없다. 그처럼 등불을 켜서 항아리 안에 두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이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단 네 구절의 말씀에 대단히 무게를 느낍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참으로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더 소중히 여겨질 때는 그 소중히 여기는 나 자신의 일도 안 되고 주님 맡기신 역할도 엉망이 되고 말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러한 교훈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모든 것이 빛나는 것뿐입니다. 문마다 보석이고 바닥은 황금과 같이 빛나는 것들이고 무엇보다도 빛이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천국에 합당한 하늘의 백성은 세상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우리의 역할과 삶의 자세를 주님의 약속 위에 온전히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또 씁니다. 나물을 무치면서도 국을 끓이면서도 대부분 간을 잘 맞추고 고기를 절여놓으면 썩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즉 자신을 소금으로 쓰는 데는 너무나 서투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그 인생의 맛을 찾아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먼저 맛있는 인생 살맛 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먼저 소금을 불변하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수기 18장 19절 신기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고 믿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장들이고 그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기념으로 먹는 행위는 새 언약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어서 예배 중에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역시 불변하는 소금 언약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믿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마귀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덤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고 맛을 찾아주는 소금으로 세우신 불변하는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것보다도 소금의 맛을 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생 사는 맛을 찾아줘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곳, 사람이 사람 대접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고통이 있다면 죄와 싸우는 고통, 의로움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맛을 회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울타리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누가 교회를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가?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오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교회 행복을 만드는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얼굴만 봐도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야 당연합니다. 처음 탄생한 교회는 날마다 그런 감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소금의 언약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지 못하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 사는 맛을 잃으면 세상에 절망하는 영혼들을 누가 건질 것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맛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으면 이름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는 두려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낱낱이 이해하지 않아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천사도 아닌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는 것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두 번째는 14절에서 15절에 빛의 역할과 위치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빛은 열을 내게 하는 역할도 있고 소독하는 역할도 있지만 역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주 임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 있는 것들 대부분은 빛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의 첫 번째 의미는 세상은 너희들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세상이 그래도 부지되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남아있어서 유지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예수님께서 재림이 더딘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도 까닭에 오늘 우리가 살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인류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역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죄의 바탕을 가진 인간 스스로에게서 빛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이죠.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을 깨끗이 닦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궁극적으로는 역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은 심판적인 요소도 있는 말씀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사는 옆의 불신과 죄악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의인의 옆에 죄 있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만 반사한다면 불신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비치게 해야 할 너희 빛은 결국 착한 행실로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인간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바탕을 둔 인간 스스로가 결코 착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믿음으로 인한 선함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 구제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과부의 기준에서도 선한 행실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함을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요 감격이 될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너희들도 나처럼 해보렴이라고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소금이 될 것이다 라든가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탄생부터 성질이지 어떤 다른 것이 시간이 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이 있으면 소금이 되거나 5년이 지나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소금이요 빛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며 인생의 의미와 사는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맛을 찾아줄 사람도 오늘 나요. 어두운 10년대에 소망과 광명의 빛을 비춰줘야 할 사람도 오늘 바로 나인데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삶의 원리는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바르게 사실적으로 대우하는 삶이 될 때 가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맛을 잃어버린 맛을 찾아주는 소금 역할과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해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경고도 주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저희들을 빛으로 만드셨으니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착한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성경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일과 붉은 암송아지 희생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희생제도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생소하므로 레위기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제로 설교하면 교인을 잃게 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이 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은 여러 희생 가운데서도 번제를 가장 빈번하게 드렸습니다. 개인은 어느 때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으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온 나라가 하나님께 거국적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은 번제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단에 피워라는 말씀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이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의 나라인 너희의 헌신이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어느 계절에 한정적이거나 산발적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단번에 드린 영원한 희생이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번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였음을 나타내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성별은 그리스도의 전생에 걸쳐 나온 그의 품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번제는 그의 삶 전체를 망라합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신 후 아무 흠과 점이 없는 속죄제물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자신을 올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자신을 헌신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으며 항상 그 불이 피어있게 만드셨습니다. 예배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은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의 생애가 아무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번제 희생의 모든 그림자를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통해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 성별케 하고 향기가 되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꺼지지 않는 불타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열심이어야 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